오늘 저는 이 본문 안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사도행전에만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5장에 보면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헌금하는 중에 거짓이 드러나고는 그것을 속이다가 결국은 죽임당한 인물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24장에 가면은 사도바울을 체포해서 더둘러의 변호사를 동원시켜 총독에게 고소하게 하고 그래서 로마로 압송시켰던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9장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함께 세 사람이 동명 3인입니다. 이름은 같지만은 전혀 삶의 모양이 다른 그런 것입니다. 한 12년 전에 장신대학의 총장께서 제하고 동명이셨어요. 장명일 총장님이신데 그분은 구약학 전공이시고요. 하물에는 대구시내 어느 뭐 장로님께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장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 왜요? 그러니까 장신대 총장 되셨던데요. 장로님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신문에서 봤습니다. 장로님 잘못 보셨을 겁니다. 장신대는 통합척이고 우리는 합동척인데 합동 목사가 통합 목사 되기도 어려울 건데 어떻게 그 신학교 총장이 됩니까? 그 장로님이 깜짝 놀라면서 신문을 다시 찾아보시더니만은 아니 사진이 목사님 사진이세요. 아마 신문사 기자가 이 사진을 잘못 올린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바람에 저는 총장으로 한동안 지냈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이와 같이 다른 모양 다른 삶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르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삼일교회 교우라는 이름에 공통점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다른가요? 다르다면 긍정의 다름인가요? 부정의 다름인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볼 가치가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름에 맞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니 이런 값을 못한다. 그것이 가장 욕 중의 욕이지요. 이런 값도 제대로 못한다. 오늘 이 본문의 아나니아는 다마스커스의 이민 온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마스커스에서 다메섹에서 제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제자가 되었을까? 그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사실은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 9장인데 그 바로 앞에 8장에는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또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별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는 유대 정통주의자에게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더러운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든 안 받든 유대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이 이단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 정체성에는 아무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문에 시리아의 수도 사마리아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 인민자들 속에 예수가 점차 퍼져간다. 이 소문을 들었던 당시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험이 없이 율법에 매여 살아갔던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는 신경이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타고 다마스커스로 달려갔습니다. 가면서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다메섹에서 거리에서 혹이나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체포해서 내가 이리로 데리고 오리라.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체포 명령장을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하는 얘기지요?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고는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여차여차해서 그가 오늘 이 구장 안에서 사울이 위대한 인물 바울 사도로 그렇게 회심하는 사건 중에 이 바울 사도의 회심 사건에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 오늘 주인공 아나니아입니다. 아무튼 사울이 말을 타고 달려갈 정도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퍼져간 이유는 아마도 제자라 일컬어지는 이 아나니아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잠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가 언제 예수를 믿어 제자가 되었을까? 학자들은 거의 의심 없이 추측하기를 유대 남자들은 율법에 따라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얼굴을 드러내도록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유월절에, 오순절에,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문맥으로 봐서 그는 유월절에 올라갔든지 오순절에 올라가서 그가 절기를 쫓아서 유대 남자로서 할 일을 하고 있던 중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길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과정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질문 앞에 베드로의 대답이지요. 주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마 이런 중에 3,000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제자가 된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인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절기를 마치고는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 다마스커스는 알려진 바의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시리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아주 큰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졌던 우상의 도시였고 뿐 아니라 북방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경제권과 남부의 이집트 문명 경제권의 중간 교두보적인 중간 매개 브릿지와 같은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남북의 문물 교류에 중요한 핵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번성했고 여러 가지 문화가 굉장히 번성하며 헬라의 어떤 그런 문화와 남방의 문화가 같이 섞여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약삭빠르고 머리 좋았던 부지런했던 유대인들은 그곳으로 가서 이민 생활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순절의 은혜를 받았던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온 이 아나니아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예수를 품고 갔던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족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하여 박해하고 죽였다라는 그 아픔을 갖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동족의 죄악을 품고 내가 내 동족에게 이 예수를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아마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우리 송태호 목사님의 탁월한 복음적 설교를 여러분들 듣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 젖어서 은혜 충만한 상태일 겁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 경험하면서 기도 속에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 주일마다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분주하고 바쁩니다. 여러분들 직장으로 학교로 돌아갔을 때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나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오늘 아나니아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별명인 예수의 제자라는 별명을 얻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냥 아나니아라는 교인이 혹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물론 사도행전에 많은 경우 제자라는 말을 쉽게 쓰고 있지만은 오늘 이 문맥과 이 사건 속에서는 그냥 헌한 제자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차 늘어났던 것 같고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졌던 것 같고 이때 열흘 당은 사울이 일어나 말을 타고 이곳으로 달려온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와 같은 자기의 본래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예수를 품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한 자라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환상과 직통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거론할 수 있습니다. 환상 가능한가 맞는가 진위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 음성이 진짠가 가짠가 뭐 이런 등등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가 등등 신학적인 디베이트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내려놓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나니아는 하나님과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에도 오순절에 성령의 그 충만했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 와서도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수료증 받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제자훈련 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자훈련 수료 예배를 받았습니다. 수료 컨퍼런스에서 제가 한 시간 강의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여러분들 이 제자훈련이 훈련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훈련을 통해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두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는 제자훈련에서 큐티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매일 길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훈련을 열매 맺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아무리 쏟아지는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교제함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또 하나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설교 노트를 하면서 설교에 집중하며 그 예배 속에 몰입했던 이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들 훈련해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이후에도 예배 시간에 몰입해 들어가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말씀에 목말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여러분들은 제자로서 이제 계속하여서 성숙에 갈 것이라고. 그런데 아나니아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보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문맥 속에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나타난 주께서 그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11절 말씀에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는 1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싸운 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는 소식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 얘기 지금 여러분들 따라오십니까? 아나니아의 응답입니다. 주님, 당시에는 전화도 없었고 SNS 이런 어떤 그런 스마트폰도 없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기세가 워낙 등등해서 사울에 대한 소문이 워낙 커서 아마 이 소문이 이 다메섹에 먼저 전해진 것 같습니다. 다메섹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전해진 것 같습니다. 걸러서 사울이라는 아주 지독스러운 바리새인이 있는데 그가 대제사장에게 영창을 발부받아 이곳에 사는 우리 예수쟁이들 잡으러 온대. 아마 그 사람들이 긴급히 모여 섬직합니다. 행간에 제가 없는 말씀을 행간의 추측으로 제가 지금 각색해 봅니다. 모여서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어찌하면 좋으냐. 여러분들 같으면 모여서 어찌하면 좋으냐 할 때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들 의논할 것 같습니까? 어렵지 않게 추측 가능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우리 그 사람 이곳에 오면은 달리 다른 방도가 없다. 숨자. 잠수 타자. 카타콤으로 잠시 피신하자. 아니면 이 성을 잠시 좀 떠나 시골로 가자. 왔다 그 사람 우리 찾지 못하면 돌아갈 것이니까 이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피하는 거다. 아마도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 다마스커사 교인들은 그렇게 의논하면서 맞아 하고 아마도 도망치거나 잠적할 준비를 하던 차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말을 즉시 응답으로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게 옳은 길 아니겠습니까? 괜히 버티고 있다가 붙잡혀 가는 것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대 세계는 아무리 이민 세계 속에서 살아가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대제사장의 영장의 그 어떤 사법권이라 그럽니까? 그 사법권은 통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잡혀 가야 합니다. 그게 바보처럼 붙잡혀 갈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본 몇 권의 책이 있는 중에 1950년도 우리나라 남북전쟁 시절에 종군 기자로 참전하셨던 김응국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국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을 사진 촬영을 하고 기록을 하면서 그런 중에 특별히 북쪽 지역에 그리스도인들 기독교회의 모습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공산당이 들어와서 교회를 접수하고 교회 장로들과 혹은 목회자들을 체포하면서 가두는 그 현장들을 목격을 하면서 그것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살면서 그는 책을 순교자라는 책을 편했습니다. 소설입니다. 아주 인간의 고뇌, 그 어떤 고문, 박해, 그런 현장, 전쟁에 정말 사선을 넘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아주 절묘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이것이 영문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그것이 노벨 문학상의 최종 후보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소설 속에 보면은 그 당시에 북쪽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돼서 감옥에서 서로 간에 이 대화하는 것들이 드러나옵니다. 그들은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서 배교하고 나가느냐? 나 예수 원래 안 믿은 사람이라고. 어쩌다가 교회 갔다가 이래 됐다고. 그러면 속은 내가 장로 혹은 내가 목사라도 이제 내가 공산주의를 따르겠다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고문과 박해 죽음 앞에서 배교하려고 하는 많은 실존적인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소설입니다. 유사한 소설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 아마 읽었지 싶었는데요. 일본 사람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지요. 이것은 약 500년 전에 포르투갈 스페인 쪽에서 배를 타고 온 캐톨릭 선교사가 일본에 도착해서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박해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로드리코라는 주인공 신부가 거기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여 들은 사람들이 교인이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 사람들이 순교하는 장면 앞에서 심각한 회의에 빠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저렇게 죽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그 절규하는 내용들이 침묵 속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단지 소설이 아니라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케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이 아나니아 다메섹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모습, 분명히 그러한 유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이 말을 들었던 주께서 15절에 답을 줍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가라, 두 말 하지 아니하고 다시 강조합니다. 가라. 아나니아는 너무나 솔직하게 진솔하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분 어떤 사람인지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이 행간 속에 담긴 아나니아의 그 솔직한 두려운 마음, 도망칠 마음, 우리는 피해한다라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도 주님이 가라 하십니다. 이 순간 떠오르는 또 한 장면이 있지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가진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사셨기에 우리 주님도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토로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 심히 고민하여, 그러면서 당신의 심정을 그대로 토해내면서 제자들 보고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해다오.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좀 더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시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 주님의 기도의 한 토막으로 그냥 아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자리 절규하는 기도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을 기도했습니다. 어느 성경에는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절규의 기도였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도 아버지께서 전혀 거듭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그러면 좋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을 승리케 한 순간은 바로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상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당연히 십자가 지고 당연히 그렇게 한 것이라는 그런 어떤 라인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 별로 감동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절규했습니다. 똑같이 두려워했습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 직접 당신의 입으로 하소연했습니다.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지나가게 할 것 같지 않을 때 주님은 당신을 내려놓으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승리의 기도가 된 것처럼 다시 돌아와서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꿈쩍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그렇구나 내가 너희 사정을 몰랐구나 너희 생각이 더 옳구나 너희들이 더 합리적이구나 맞아 잠시 그래 숨어 있거라 왔다 갈 거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막무가내로 또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유사한 갈림길이 없으신가요? 주님이 나에게 심부름시키거나 뭔가 일을 시키고 혹은 사명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면서 명령하시는데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아직 준비도 안 되어 있어. 나는 이때까지 이 길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만약 이 얘기를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얘기하며 이거는 도저히 허락받을 것 같지 않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절규해 봅니다. 주님, 뭔가 이거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닙니까? 내가 아니고 내 친구 죄 아닙니까? 아, 내 친구 지금 신학교 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날 보고 와서 지금 선교사로 지금 가라는 이거 뭔가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우습게 아주 싱거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이나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 그와 같은 갈림길이 있으신가요? 그때 오늘 아나니아는 가라 하는 이 말을 듣고 주님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네가 가야 하는 이유, 그를 만나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은 앞으로 내가 들어설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순간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이 떠난다는 것은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출발하여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하고 이어지는 내용 속에 사울이 눈을 뜨게 됩니다. 먹고 힘을 얻게 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바울로 그의 인생이 전환됩니다. 그 개인의 전환은 기독교의 역사의 전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의 순종 때문이었어요. 다메섹에 이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러이러해서 예수행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계속하여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났다면은 별 아나니아 우리에게 주목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나니아의 이 순간, 순종의 이 순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시작하지만 그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데서 시작되지만 물론 그 이전에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은혜 속에 의롭다 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순종에서 제자의 삶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내가 하고 싶은 교회의 수많은 봉사직이 있습니다. 그 많은 봉사직을 한다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한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란 내가 하기 싫은데 내가 할 수 없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일이 아닌데 주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머물러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삼일교회 정말 서울 한복판에서 한국교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만 주목받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일교회 청년들은 삼일교회 교인들은 정말로 갈림길에서 정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순종의 제자들인가 이 주목 속에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희망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나니아는 순종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를 만나는 순간 안수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억지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라 하니까 억지로 할 수 없지 뭐 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순종은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서 자기를 잡으러 온 원수였습니다.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부둥켜 안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안수한다라는 안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그것은 희생물 위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그 희생물이 트랜스퍼 연결됩니다. 내 죄가 희생물 양에게 다 옮겨가는 이 순간이 안수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여기에 아나니아가 바로 사울을 안수했다라는 것은 둘이가 서로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잡으러 오는 적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진정성인 것입니다. 사울을 만나러 가라 할 때 그냥 집까지 간 것이 아닙니다. 가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방인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는 순간 그는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모든 거리감을 그는 내려놓고 가서 부둥켜 안고 둘이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는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형제라고 불렀어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가 된 것입니다. 삼일교회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여러분들 제주도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울릉도에서부터 덕적도까지 영남에서 호남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이곳에 모여있는 성도들 주께서 택한 나의 자녀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게 된 바울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탄생시킨 이후 사도행전 이후에 어디에서도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아나니아는 더 이상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바울만 세우고 자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참으로 위대한 겸손한 제자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부족한 저나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 속에 이런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여러분들이 찬양하시나요?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해 보십시오. 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과 교제하며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도 제자란 이름을 갖고 살고 있는가? 그것은 이름뿐만이 아니라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어떠한 경우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멈출 수 있는가? 주여, 그러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을 열어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기도하며 각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